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전반부 내용을 보았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후반부입니다.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전반부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나 행동, 그리고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무리가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응을 했던 사람들, 또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인데 여기 나오는 무리는 아마 대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본문 앞부분에 나왔던 큰 무리, 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러 미리 나왔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루트로 이곳에 와 있던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튼 앞부분은 제자들이 핵심이고요. 지금은 무리들, 일반적인 백성들이 핵심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일단 어떤 행동을 했는가? 행동을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마치 융단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옷을 펴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귀한 분이시니까 주님께 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귀한 분이 오시면 뭐 앞에다 이제 비단길을 깔아드린다 이러잖아요. 오늘날에도 정치 지도자가 해외 순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떠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빨간색으로 쫙 융단을 깔아주죠. 뭐 과거에 있던 뭐 시 같은 데 보면 꽃을 쫙 깔아서 꽃길을 만들어 드릴 테니 꽃길을 들여밟고 가시라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누군가를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맞이해봤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서 그 앞에다가 융단을 깔아줘 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을 벗어서 옷을 벗어서 누군가한테 밟고 가시라고, 맨땅 밟지 말고 내 옷이라도 밟고 가시라고 깔아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 없으실 거예요. 뭐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뭐 이 예배당에서 제가 아들 녀석 결혼시킬 때에도 바닥에다 깔까 말까 깔까 그냥 가는 것이 뭐 깐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현실만 놓고 보면 여기 나오는 무리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아드린 건 정말 대단한 지극정성인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무리가 했던 모습을 보시면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구절에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보면 그냥 단순히 웅얼웅얼하거나 조그마한 소리로 콧노래 부르거나 이게 아니라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높여서 했다는 것도 참 독특한 특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끔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이렇게 쭉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길바닥에 돌아다닐 때에도 지네 하고 싶은 노래는 얼마나 열심히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이 창피한 줄 모르고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예배당에 와서 찬양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찬양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냐면 예배당이 아니고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저를 맞이하러 왔어요. 제가 만약 기차를 타고 갔다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러면 맞이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이하러 오면 대부분 어떻게 맞이하냐면 조용히 와서 인사하고 혹시 조진 목사님 맞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맞으러 온 사람이 기차역에서 두 손을 들고 조지 목사님 막 이렇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하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조금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김포공항 쪽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전두환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나 올 때. 그때 보면 저희 살고 있었던 김포공항, 지금 송정역이죠. 송정역에서부터 발산역까지 그 16차선 도로 양쪽에 학생들을 쫙 세워두고, 자, 어느 차가 대통령 차인지도 모르는데 여튼 차 지나가면 막 이 태극기 흔들라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수업 빼먹고. 우리나라에서 뭐 북한에 가면, 북한에 보면 막 꽃을 흔들잖아요.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소리를 높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소리를 높였느냐? 구절에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했던 이 행동과 또 찬양했던 가사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행동은 굉장히 주님을 기뻐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찬양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 부분입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까 주님을 환영할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그 주님에게 걸맞게 그렇게 환영하는 게 가장 합당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 무리가 주님을 환영하는 건 겸손한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오는 그런 왕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욕심부리는 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서 찬양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찬양은 태도, 소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찬양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찬양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뭐 타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문제 삼는 것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금 주님을 찬양한다면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활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대하거나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계획,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믿음이냐 했을 때에 이걸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악하게 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고 예수님에게 온 힘을 다해서 환영하는 예수님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또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한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힌두교를 가리키셨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힌두교는 인도에서 믿고 있는 힌두교, 힌두교에서는 신이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신을 섬깁니다. 돌멩이도 신, 하늘도 신, 땅도 신, 다 신이에요. 다 신으로 여기서 막 많이 섬기는데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힌두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 신 중에 하나로 넣어서 같이 믿으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신이 있는데 그 숫자가 이미 차서 정원이 초과가 돼서 좀 넣기는 어렵겠다 했다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해요. 문제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 뒤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신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딱 하나만 기록해 놓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누구실까?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좀 독립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자식을 좀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직장에 가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과연 내 욕심을 이루어줄 만한 그런 메시아가 맞나? 그게 궁금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맞아?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소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들어왔던 무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설명도 보면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겉으로만 놓고 보면 이 설명이 맞죠. 틀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고 예수님 선지자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예수님이니까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올바른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지식에 스트리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그분이시다.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무리가 모였던 행동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뒤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인 행동이나 피상적으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도 믿음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기대대로 주님을 규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태도는 이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조금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은 환영하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죽여버리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욕심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아,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인생을 만들어주실 것 같아, 내 욕심을 채워주실 것 같아 이래서 환영했지만 조금 뒤에 아, 예수님이 내 욕심을 안 채워주는데 그까짓 걸 믿어서 뭐해, 죽여버려야지.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행동, 예수님을 향한 행동은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무엇이 예수님에 대한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했을 때에 지식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따라 예수님을 향해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예수님에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제가 무언가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충고를 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청년은 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무언가 이야기했을 때 무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향해서 행동을 할 때에 저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이건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이야기하면 우습게 생각하죠. 내가 이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야기하면 좀 무겁게 듣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따라 조금씩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정말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주님을 향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과연 주님께 어떻게 행동한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보았던 본문과 오늘 보았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게 붙어있는 본문이죠,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어제는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찾아봅니다. 생각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과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자들 십자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십자가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대하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까 싶어서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가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제자는 왜 제자인 거죠? 여기 나오는 성도들은 왜 성도인 거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가 불신자와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차이가 있는가? 성도가 불신자와 견주어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삶에 대해서 대하거나 기대하는 바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편안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도 성도가 우리가 대하는 것과 그리고 불신자가 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조금 교회 안에서 세분화시키면,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가 예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혹은 교회에 들어왔던 초신자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과연 다른가? 만약에 그게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던 사람과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수준에 있어서 다 똑같이 자기 욕심을 이루어줄 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자들도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주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그냥 나귀에 깔아드리는, 세상 사람들도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의 옷을 깔아드리는, 아무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자들과도 다르고 주님을 따라갔던 큰 무리와도 다르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더불어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 자신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과 이 세상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 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귀한 갈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지식 주시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행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각각 갖고 있었던 여러가지 삶의 핍절한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환영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아무리 크게 주님을 환영하여도 사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혹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렬히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 자신의 욕심 때문은 아닌 것이 아닌지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게 하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이들과 비슷한 마음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주님을 우리가 늘 기준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